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이란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스위스에서 지난 사흘간에 걸친 핵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이번 집중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이달 말까지 기본적인 합의틀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도전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리는 또 수일 내에 미국은 이스라엘 당국자들에게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할 것이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말까지 협상을 진전시킬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 국영 언론은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이란은 단일 방식의 합의만을 수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합의 내용이 투명해야 하며 모호한 내용들이 담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위스 협상을 마친 케리 장관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해 아랍 국가들과 협의하기 위해 4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러시아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 피살 사건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4일 TV로 중계된 내무장관과의 회의에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강력 범죄들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발생한 불명예스러운 사건과 비극은 러시아에서 청산돼야 한다고 푸틴 대통령이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넴초프 살인 사건이 수도 모스크바 중심지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푸틴 정권을 비판해온 야권 지도자 넴초프는 지난주 크렘린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연방안보청장의 말을 인용해 넴초프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올해도 국방예산을 10% 증액한다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푸잉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푸잉 대변인의 발표는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이 1,450억 달러에 달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국방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12.2%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5년 연속 국방예산을 두 자릿수 규모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상당수 분석가들은 그러나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규모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결여된 데다 각 분야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이 국방예산을 늘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4일 두 나라가 공동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사우디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유망 산업에 투자하고 있고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협력 사태가 늘어난다면 사우디의 풍부한 자금과 한국의 기술과 산업 경쟁력이 결합돼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쿠웨이트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사우디를 거쳐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4일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한 미주리주 퍼거슨시 경찰이 흑인을 상시적으로 차별해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퍼거슨시 경찰이 흑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고 종종 상당한 근거 없이 이들을 체포하는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비무장 흑인 10대 소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관 데릴 월슨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6개월간 조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론에서 불구하고 윌슨 경관은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에 발생한 미국 보스턴 마라톤 테러 용의자 조하르 차르나예프에 대한 재판이 4일 시작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윌리엄 웨인랩 검사는 차르나예프가 그의 형과 공모해 두 개의 폭탄을 마라톤 경기장에 터뜨려 사람들을 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문 활짝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의 장량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10위 안에 들었고 또 서울이 옷값은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엔 서울과 관련해서 또 다른 등수가 매겨졌더라고요. 2015년 세계 주요 도시 주재원의 삶의 질이라는 조사였는데요. 이 서울은 삶의 질 순위에서 72위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1위를 차지한 도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빈이었습니다. 이어 스위스 취리히, 뉴질랜드 오클랜드, 또 독일 뮌헨, 캐나다 밴쿠버까지 5위를 끊었고요. 물가 비싸기로 소문난 싱가포르이 아시아 나라 중에선 가장 순위가 높았습니다. 일본 도쿄, 고베, 오사카가 있었고요. 미국에선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이 있었는데 다 서울보다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조사 대상 도시가 한 440여 개 정도였는데요. 정치적 안정성, 범죄율, 환전은행 서비스, 경제 여건, 또 의료 수준, 주택 수준 이렇게 한 40개 항목을 비교 조사한 건데요. 이 목록 안에 들어간 도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는 부분도 관심사겠죠. 이번 조사는 다국적 기업들이 직원들을 외국에 파견할 때 급여, 수당 등을 산출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자, 라디오로 하는 세상 오늘 첫 번째 순서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동포를 초청해서 독일의 통일 상황에 대해 들어보고 독일의 통일이 한반도에 시사하는 점은 뭔지 토론해보는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로 하는 세상 출발합니다.
마침내 90년 10월 3일 독일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통일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에 살고 있는 동포로부터 독일의 통일에 대해 들어보고 독일의 통일 사례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간담회를 주최한 한백통일정책연구원의 이자형 원장의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독일 상황하고 우리 상황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한민족이라는 상태에서 통일이 됐다는 관점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분단을 했다는 거하고 또 전후에 전쟁을 했다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독일이 통일이 된 지 25주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통일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이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그런 교훈들은 우리가 좀 더 긴밀하게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 이런 점에서 오늘 그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간담회의 강연자로는 제독동포 김용길 씨가 나섰습니다.
우리 역시 그거는 독일말로 이보라슝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평가라기보다는 왜 통일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보는 시선이 글쎄 지금 그걸 기억한다는 것도 좀 그런데 사실 지금도 기억되는 게 전체 그 시민들이 그 밖에 나와가지고 한호하는 거 저런 게 있을까 그리고 그 며칠 전까지도 그런 얘기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기미도 없었고 요게 바로 통일이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온 독일의 통일을 보면서 조국의 상황을 많이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독일은 어디까 종전 상태에서 폐망 상태에서 4개 이 통치 구역으로 분열했다가 합한 거고 우리는 아직 휴전 상태라는 거. 그리고 독일은 이 서독이 먼저 정부로 출입하는데 우리는 이북이 먼저 정부 이 수립을 선언하고 나온다는 거. 그래서 차이가 많죠. 이제 거기서부터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강대국의 그 이 접근하는 것도 우리와 서독은 아니 독일은 다르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원에서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용길 씨는 1970년대에 파독 광부로 독일에 갔다가 독일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상황이나 통일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까지 독일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이 한국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1977년 파독 광부로 독일에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 그 교육 여건과 사회 보장 제도에 반해 가지고 독일 대학을 들어가서 그 켈른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그 졸업과 동시에 그 독일 연방 공무원이 됐어요. 연방 공무원이 되면서 그 우연하게 이 독일 군복무 담당자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되고 나서 92년부터 제가 근무를 하는데 92년부터 지금부터 25년 되나요? 뭐 25년. 근데 그 업무가 이상하게 이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통일 문제도 그 자동으로 제 업무의 일환이 됐었고
간담회에는 통일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요. 제독 동포를 통해 통일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이런 시국에는 해방 직후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그리고 통일이 이제 곧 뭔가 결정적인 시기가 올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기회를 잡는데 요 기회를 놓치면은 너무나 통탄할 미래가 열릴 것 같아요. 우리가 멀리 있어가 잘 모르는데 어쨌거나 자연의 법칙도 새를 이루어 살거든요. 우리도 우리 민족끼리 북한이 어떠하든 간에 끌어안고 새를 이루어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된다 생각해요. 그거는 독일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독일은 우리 통일의 그 모범 사례이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 관계를 저희들이 깊숙하게 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 사례를 보고 과연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통일의 기본적인 그 가장 큰 그 동력은 동방정책입니다. 동방정책을 크게 보게 되면 동과 서, 동독과 서독 간의 인적 교류, 서독의 그 방송을 동독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그 시청이 했고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한백통일정책연구원의 이자형 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향후 한반도 통일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앞으로도 동포들과 연대한 이런 활동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목적 사업 중에 하나가 통일 논의서 국제화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우리 700만이라는 재외교포를 상대로 해서 우선은 그분들한테 뭔가 통일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또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또 다른 나라의 어떤 국민들한테 이렇게 통일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끼워주는 게 가장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VOA 박은정입니다.
라디오와 세상이 만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있는 라디오로 여는 세상.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듣고 계십니다. 먼저 틴튼클럽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을 뛰는 젊은이 소개해드리죠. 이어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는 ABC 민주주의 역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어 철자 P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틴튼클럽 안녕하세요. 젊은 여러분을 위한 시간 틴틴클럽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틴틴클럽 이 시간을 통해서 바깥세상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문화를 즐기고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가는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주인공으로 미국의 찰스 랭글 하원의원의 홍보 담당 보좌관인 해나 킴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꿈과 열정을 가지고 미의회를 누비고 있는 해나킴의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번 한 주 일어난 화제의 뉴스부터 알아보고 가지요.
틴틴 뉴스.
밤고양이처럼 늦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지요. 나는 밤에 정신이 더 맑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늦게 자는 게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아델라이드 대학 연구진이 12살에서 18살 사이 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저녁에 더 활동적인 학생들이 우울증이나 불면증 혹은 이 두 가지를 다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사실 청소년이 되면 아무래도 늦게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죠. 밤늦게까지 공부도 해야 하고 요즘은 밤에 컴퓨터나 손전화를 가지고 노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취침 시간이 점점 더 늦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현상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요즘 잠이 잘 안 오거나 부쩍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너무 늦게 잠자리에 드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젊은 세대를 위한 나라는 없다.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넷판에 오른 기사 제목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자체 조사한 결과 나이 들어 은퇴한 연금 생활자들은 급속한 소득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청장년 세대는 지난 35년 동안 이 상대적인 풍요의 자리에서 보통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세기 대부분에서 평균 이상의 생활 수준을 누린 청장년 세대가 최근 수십 년간 이루어진 가장 극적인 세대 변화 때문에 자신들의 자리를 연금 생활자들에게 넘겼다는 게 신문의 지적인데요. 자, 신문은 이런 세대 간 격차가 최근 수십 년간에 이루어진 집값 상승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세대 간 재단의 공동설립자 앵거스 헨튼 씨는 정부가 자원 재분배에 나서지 않고 전 세대에 공정하게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면 젊은 층은 세대 간 사회 계약의 파기를 원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틴틴 뉴스였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뛰는 틴틴들을 만나보는 오늘을 뛰는 젊은이 시간입니다. 워싱턴 DC의 중심에는 의회 의사당이 있습니다. 이 50개 주를 대표하는 100명의 상원의원과 435명의 하원의원들이 바로 이곳에서 미국의 법을 만들고 각종 정책을 결정하며 치열한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이들 의원들을 옆에서 돕는 청년들이 있으니 바로 의원 보좌관들인데요. 오늘의 주인공도 바로 이들 청년 보좌관 중 한 명입니다.
I have such mixed emotions in thinking about what occurred 60 years ago.
뉴욕주를 대표하는 찰스 랭글 하원 의원. 6.25 한국전에도 참전했던 랭글 의원은 한반도 관련 사안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미국 정치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인입니다.
Okay, I got you in Queens.
No, in New York City. It's for the good.
Okay, let's do it.
Okay. 자, 그런데 80살이 넘은 찰스 랭글 의원 옆에서 잔소리를 하는 이 아가씨. 딸, 아니 손녀뻘의 나이지만 랭글 의원을 똑소리 나게 보좌하는 이 젊은이는 찰스 랭글 의원의 보좌관인 한국계 미국인 해나 김 양입니다.
저는 저희 의원님 홍보 보좌관으로 일해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 신문 기사 아니면 혹은 어디 가서 연설을 하시더라도 그런 걸 제가 다 스피치를 쓰고 의원님이 하신 좋은 일들 지역구에서나 아니면 국회에서 입법 관계된 일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그걸 제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시는 거는 제가 관련을 해요.
그러니까 해나 김은 찰스 랭글 의원의 입과 귀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해나킴 양이 랭그리원의 홍보 보좌관이 된 데는 기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있는 동안 한국전쟁대에서 제가 이제 좀 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었어요. 그 연구를 하면서 한국전쟁대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몰랐을까 하면서 한국인으로서도 그렇지만 미국인으로서, 왜냐면 미국도 한국전쟁에 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전쟁에 대해서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또 한국전 참전 용사님들께서 벌써 이제 80세가 되셨는데 이제 많이 안 계시는데 그분들께 어떻게 감사를 제가 표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하는 도중에 법을 만약에 바꿔서 그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기념일을 만들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영구적인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길이 더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만난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이 한국전쟁 때서 아세요? 이 법안 같이 통과시킬 도와줄 수 있을까? 정말 사람들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법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통과가 돼야 되니까 국회 안에서 찰러스 랑글 의원님께서 참전용사임을 알고서 그 사무실에 가서 거의 진짜 매주 1년 반 동안 매주 가서 귀찮게 한마디로 아주 귀찮게 한 거죠.
바쁜 의원을 이렇게나 귀찮게 했으니 의회에서 쫓겨나지 않았냐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귀찮게를 오랫동안 하니까 신뢰를 얻었고 네. 뿐만이 아니라 2009년 7월 27일 그러니까 휴전일이죠.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이 통과가 됐고 몇 달 후 의원님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뭐냐면 전임 대변인께서 65세가 이제 돼가고 은퇴를 하시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해나 너를 믿을 수 있겠다. 의원님을 잘 모실 것 같다. 의원님께서 너를 신뢰를 한다 하고서 불렀습니다. 그게 벌써 우와. 5년째예요. 5년 전.
귀 하원 의원 보좌관이 되는 방법. 바로 의원님을 귀찮게 해서였습니다. 물론 그 귀찮음 안에는 실력과 끈기 그리고 신뢰가 있었고요. 해나킴은 랭글 의원의 보좌관이 된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교포로서 우리도 정말 꿈을 이룰 수 있구나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 아침에 눈을 뜨면 아 내가 한국인으로서 이 미국에 올 수 있는 자체는 60년 더 된 한국전쟁에 가서 비록 우리 민족에겐 참 너무나 많은 아픔을 가져준 전쟁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어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게 매일매일 전 뼈로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지금은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해나킴. 사실 의원 보좌관은 미국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인데요. 그런데 여성이고 한국계에 나이도 어리다고 혹시 무시를 당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사실 이 국회에서 의원님 자체들도 별로 아태계 없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은 더 없어요. 근데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는 민주당 홍보보좌관 협회 제가 선거를 해가지고 회장이 되었어요. 2년째 지금 회장이 됐는데 그 선발이 됐는데 아시안 여자로서 그게 제가 회장이 됐다는 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만큼 미국이 기회를 주는구나라는 그게 정말 저는 좋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해요. 저는
해나킴은 인터뷰를 하면서도 열심히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썼습니다. 그만큼 열성적으로 일하는 청년인데요. 자 그렇다 보니 6살 때 미국에 와서 20여 년 만에 이렇게 미국 정치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자랑스러운 젊은이가 됐겠죠.
젊다고 어리다고 여자라고 아니면 어디에 갇혀있다고 절대로 내가 이걸 못하겠구나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정말 뭔가를 원하고 꿈이 있다면 노력을 하면은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어딘가에서 인터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을 달리는 젊은이, 오늘은 찰스 랭글 하원 의원의 홍보 보좌관으로 일하는 한국계 미국인 해나킴 양을 만나봤는데요. 해나킴은 이렇게 오늘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미치듯이 달려야 돼요. 꿈이 있다면 정말 미치듯이 달려야 돼. 근데 그렇게 달리다 보면요, 사람들이 주위에서 쟤 왜 달리지 저렇게 미치게 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이 모든 거를 제 혼자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미치듯이 막 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같이 달릴게, 나도 같이 달릴게. 누군가는 먼저 달려야 되지만 같이 달리면은 우리가 어쩌면 그 다 바라는 통일, 평화, 언젠가는 그게 진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꿈꾸는 바가 있으신가요? 정말 하고 싶고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해나킴처럼 한번 미친 듯이 달려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젊으니까요. 네, 젊은 여러분을 위한 시간 틴틴클럽 마지막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세계 젊은이들의 다양한 꿈과 열정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부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김현숙이었습니다. 틴틴 클럽.
세상을 향한 무한 궁금증. 67억 지구촌의 다양한 모습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의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머로 알아보는 민주주의, ABC 민주주의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A부터 Z까지 각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O로 시작하는 용어, 오렌지 레볼루션, 오렌지 혁명 알아봤죠.
네, 2004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가 부정으로 치러진 데 항의해서 일어난 시민혁명인데요. 수많은 우크라이나 시민이 평화 시위를 벌인 결과 재선거를 통해서 민주세력이 지지한 빅토르 유시첸코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네, 많은 문제를 남긴 미완의 혁명이긴 했지만요. 지난해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몰아낸 유로마이단 혁명의 발판이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P로 시작하는 용어 살펴볼 차례인데 어떤 용어인가요?
네, 오늘의 용어 들어보시죠.
P is for press freedom.
Press freedom, 언론의 자유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Press freedom, 또 freedom of press라고 많이 하죠. 네. 이 신문이나 잡지에 기사를 게재할 수 있는 권리, 인쇄물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 또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도하거나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크게 그 언론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가끔 보면요, 우리도 민주국가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나라에서 실제로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북한도 그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지난달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가 연례 세계언론 자유지수 보고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네,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 국가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180개 나라 가운데 179위, 뒤에서 두 번째였는데요.
네.
에리트레아 덕분에 꼴찌를 간신히 면했습니다.
네. 국경 없는 기자회뿐 아니라요, 다른 단체에서 발표한 언론 자유 지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네. 지난해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197개 나라 가운데 197위, 최하위였습니다.
네. 자, 미국은 조금씩 순위 변동이 있긴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권리 장전이라고 부르는 미국 수정 헌법 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도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신문을 보면은요 정치인들을 정말 심하게 조롱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을 흡혈귀나 독재자 히틀러로 표현한 사진이 있는가 하면 공화당 지도자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을 분쇄기에 집어넣는 그림도 있고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만평이 거의 매일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휴스턴 대학 사회행동학과 닐 테너일 교수는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데요. 그런 선거 과정에서 언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One critical element of this is that voters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유권자들이 각 후보와 선거 쟁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벌이면 언론이 이를 보도하죠. 또 언론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보도합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보통 언론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기 마련입니다. 야당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요. 그러니까 민주국가 시민은 정부 입장과 야당 입장을 모두 듣고요. 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합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독재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언론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정부 입장만 듣게 되고요. 정부가 잘못하는 일이나 정부의 부정부패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만약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당한 내용일 경우에는요, 그래도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세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명예훼손, 음란물, 또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테너일 교수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시죠.
Defamation of character is false or written statements.
명예훼손은 글이나 말로 다른 사람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그 사람이 증오나 경멸, 조롱을 당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교도소에 가진 않습니다. 형사법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에는 보도 내용, 글이나 말로 표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하고요. 또 그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실을 봤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갔더니 바퀴벌레가 나왔다. 그런 내용을 기사로 쓰거나 글로 써서 인터넷에 올리거나 또는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녔다고 가정하면요. 네. 이 바퀴벌레가 나온 게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란 겁니다.
만약에 바퀴벌레가 나온 걸 증명할 수 없다면요?
뭐 그럴 경우에는 그 식당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그 때문에 손님이 크게 줄었다라든가 뭐 금전적으로 손실을 봤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네. 이 정부 관리의 경우에는 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기준이 아주 까다로워서요. 또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이 정부 관리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기는 건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음란물은 어떤 건가요?
네, 뭐 외설이나 음란한 표현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또 이 음란한 표현이 무엇이냐, 이게 또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테너일 교수는 말했습니다.
Obscenity. The problem is defining obscenity.
누구든지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운반하거나 판매하거나 출판하거나 방송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음란한 표현인지 외설적인 표현인지 법으로 정의를 내리기가 힘든데요. 실제로 그 대상이 성인일 경우에는 거의 적용이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경우는 다르죠. 어린이가 나오는 아동 음란물의 경우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요 아동 음란물 아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죠.
네네.
자, 명예훼손과 음란물, 언론의 자유가 제한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두 가지 경우를 알아봤는데 또 한 가지가 남았죠?
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이 역시 기준이 아주 까다롭다고 테너일 교수는 말했습니다.
National security. The courts have ruled that the government has
미국 대법원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라면 정부가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적용 기준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전시 병력 이동에 대한 정보와 같이 미국 국가 안보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검열에 대한 걱정 없이 입수한 정보를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에드워드 스노든이 생각나네요.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하면서 입수한 기밀 정보를 폭로해서 논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스노든은 그 미국 기밀 정보를 훔치고 마음대로 폭로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도한 언론은 괜찮다고 테넬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미 모두가 볼 수 있게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도하는 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네, 자, 스노든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섰습니다만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할 때 취재원을 숨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취재원 보호법 덕분인데요.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은 아니지만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이런 취재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닐 테너일 교수입니다.
Shield laws involve shielding.
취재원 보호법은 기자가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누구에게 얻었는지 그 취재원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문사에서 지방정부 부정을 보도할 수 있죠. 어떤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했다거나 정부 직원에게 개인적인 일을 시켰다거나 그런 경우 말입니다. 검찰이 이런 사건을 조사하면서 기자에게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었느냐 물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자는 취재원 보호법에 따라서 취재원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런 법이 있으니까 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고요. 또 사람들도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 없이 언론에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습니다.
네, 용어로 알아보는 민주주의, 오늘은 프레스 프리덤, 언론의 자유 알아봤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휴스턴 대학 닐 테너일 교수는 이런 말을 한 사람을 들었습니다.
신문이 없는 정부와 정부가 없는 신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습니다.
누가 한 말인가요?
네,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한 사람이자 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인물인데요. 네. 이 제퍼슨은 편지나 글에서 언론의 자유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고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줄 안다면 모든 게 안전하다. 이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자유로운 언론이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에 달렸다. 뭐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요. 네. 이 토마스 제퍼슨뿐만이 아니죠. 그 다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미국 언론은 정부와 지도자를 마음껏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됐고요. 네. 또 유권자들은 자유롭게 많은 정보를 접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대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ABC 민주주의, 오늘은 프레스 프리덤, 언론의 자유 알아봤는데요. 사실 오늘이 ABC 민주주의 마지막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ABC 아메리카란 새로운 이름으로 인사드릴 텐데요.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미국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많이 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라디오로 하는 세상 약속된 시간 다 됐네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가수 이름은 유승준이고요. 노래 제목은 나나나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내게 찾아온 사랑을 위해 그렇게도 나를 애태운 그대를 위해 영원을 꿈꾸며 주문을 외웠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지쳐갈 때쯤 무거워져가는 걸음에 힘겨울 때면 어릴 적 주문을 노래하곤 했지 언제나 힘들고 지칠 때 날 일으켜주던 꿈이 깜깜이 노래했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be the one. Be the one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Be the one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Jason, I've always wanted to ask you, when did you know that Lily was the one?
I knew she was the one on our first date. I knew she was going to be my wife.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Hey Jason, I've always wanted to ask you, when did you know that Lily was the one?
너한테 늘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 언제 릴리가 내 결혼 상대가 될 거라는 걸 알았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살짝 웃으면서 I knew she was the one on our first date. 아, 처음 데이트 때부터 바로 이 사람이구나 싶었지. I knew she was going to be my wife. 그때 이미 내 아내가 되리라고 생각했어.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be the one. Be the on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Jason, I've always wanted to ask you. When did you know that Lily was the one?
I knew she was the one on our first date. I knew she was going to be my wife.
Today's expression is be, B-E, be the, T-H-E, the one, O-N-E, one, be the one. Be the one. If you say that someone is the one, then it means that he or she is the person you will marry. Be the one은 결혼할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you are the one이라고 하면 너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언제 릴리가 결혼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When did you know that Lily was the one? 이라고요. 바로 그와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문 통해서 오늘 문형을 더 익혀보죠. Frances said that Brianna is the one 이라고 하면 Frances는 브리아나가 자신의 결혼 상대자라고 말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Are you sure Gloria is the one? 라고 하면 글로리아가 내 결혼 상대라는 확신이 드니?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be the one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Jason, I've always wanted to ask you, when did you know that Lily was the one?
I knew she was the one on our first date. I knew she was going to be my wife.
Let's review. If you say that someone is the one, then it means that he or she is the person you will marry. Be the one. Be the one. Be the one.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Yaksa Sok One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6년 3월 5일) 오늘 영국의 처칠 수상이 미국의 한 대학 초청 강연에서 그 유명한 철의 장막 연설을 행했습니다.
From Stettin in the Baltic to Trieste in the Adriatic, an iron curtain has descended across the continent.
여기서 철의 장막은 수련이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구권의 여러 나라들을 공산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1939년 독일의 폴란드 공격으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과 미국, 영국은 나치 독일에 맞서 싸워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소련은 동구권을 공산주의로 물들이게 됩니다. 이를 눈치챈 처칠 전 영국 수상은 1946년 오늘 철의 장막 연설을 통해 미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철의 장막 연설이 있고 머지않아 세계는 소련의 대표로 하는 공산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세계로 양분되게 됩니다. 1946년 오늘 행해진 이 연설은 전 세계의 냉전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1953년 3월 5일 오늘 소련의 최고 권력자인 조지프 스탈린이 뇌일혈로 73세 일기를 마감했습니다. 모스크바의 모든 건물에는 검은 띠를 두른 반기가 개양됐습니다. 1879년 구두직공의 아들로 태어난 스탈린은 20대 초반 혁명가로 변신합니다. 이후 10여 년에 걸쳐 체포와 유형, 도주를 반복하던 스탈린은 1917년 레닌 트로츠키와 함께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이어 1924년 레닌이 사망하자 스탈린은 경쟁자였던 트로츠키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스탈린은 1953년 오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소련을 통치하게 됩니다. 통치 기간 동안 스탈린은 세 차례에 걸친 대숙청을 감행해 반대파뿐 아니라 무고한 군인과 관료 등 수천만 명을 처형하게 됩니다. 스탈린 사망 후 소련 공산당 최고 지도자에 오른 니키타 후르시초프는 스탈린 격하 운동을 벌이게 되고 이로써 스탈린은 신적인 존재에서 독재자로 격하되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의 새로운 종교 자유 담당 대사로 데이비 세퍼스틴 씨가 최근 취임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최근 세퍼스틴 대사 취임식에서 종교의 자유는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 가운데 하나이며 미국 외교 정책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종교적인 신념이나 활동으로 인해 수감돼 있는 사람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기독교와 이슬람 민병대가 서로 피 흘리며 싸우고 있고 미얀마에서는 과격한 불교도들이 소수계인 이슬람 신자들에게 시민권을 거부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나 보코하람 같은 테러 조직이 그들이 신봉하는 이슬람교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캐리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세퍼스틴 종교 자유 담당 대사의 역할은 모든 사람이 박해의 두려움 없이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한 종교를 믿고 예배하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 권리 또는 모든 종교를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세퍼스틴 대사는 종교의 자유에 맞서는 세력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크게 성장한 가운데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에쉬라고 불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최근 리비아에서 이집트 콥트 교도들을 상대로 매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등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참혹하고 끔찍한 공격을 가하는 걸 전 세계가 목격했다고 세퍼스틴 대사는 말했습니다. 세퍼스틴 대사는 이런 구체적인 위기에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종교의 자유 권리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모든 단체에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종교의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살면서 자신의 신앙을 밝히길 겁내는 사람들, 국가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진 이에게 헌신하는 것을 당국자들에게 들켜서 벌받을까 봐 두려워 지하교회나 사원, 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단순히 신을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 신의 존재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봐왔듯이 그저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야 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런 종교적으로 박해받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은 빛과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다고 세퍼스틴 대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반드시 그래야만 하며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세퍼스틴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스위스에서 지난 사흘간에 겹친 핵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이번 집중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이달 말까지 기본적인 합의틀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도전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리는 또 수요일 내에 미국은 이스라엘 당국자들에게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할 것이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말까지 협상을 진전시킬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 국영 언론은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이란은 단일 방식의 합의만을 수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협상을 마친 케리 장관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해 아랍 국가들과 협의하기 위해 4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4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휴전 협정이 계속 위반될 경우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 뉴런드 미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에 참석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유혈 사태를 계속 부채질하거나 휴전협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대표단을 유럽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도 차관보는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 피살 사건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4일 TV로 중계된 내무장관과의 회의에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강력 범죄들이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발생한 불명예스러운 사건과 비극은 러시아에서 청산돼야 한다고 푸틴 대통령이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넴초프 살인사건이 수도 모스크바 중심지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푸틴 정권을 비판해온 야권 지도자 넴초프는 지난주 크렘린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괴한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연방안보 청장의 말을 인용해 넴초프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4일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에 총을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한 미주리주 퍼거슨시 경찰이 흑인을 상시적으로 차별해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퍼거슨시 경찰이 흑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고 종종 상당한 근거 없이 이들을 체포하는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비무장 흑인 10대 소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관 대런 윌슨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한 뒤 6개월간 조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윌슨 경관은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해당 사건이 일어난 뒤 퍼거슨시 경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중국은 올해도 국방 예산을 10% 증액한다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푸잉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푸잉 대변인의 발표는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이 1,450억 달러에 달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국방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12.2%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5년 연속 국방 예산을 두 자릿수 규모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상당수 분석가들은 그러나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규모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결여된 데다 각 분야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이 국방 예산을 늘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멕시코 경찰이 마약 폭력 조직인 제타스의 두목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연방 관리들은 G40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제타스 두목 오마르 트레비노 모랄레스를 4일 멕시코 북동부 몬트레이 외곽에서 붙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모랄레스는 지난 2013년 당시 제타스의 두목이던 그의 형이 체포되자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제타스는 지난 2007년 이래 수천 명을 살해하는 등 수많은 잔혹 범죄 행위를 벌여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